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에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20%의 국경세를 부과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00억 달러의 세금이 더 거치게 돼 쉽게 장벽 설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20% 국경세 부과 구상은 여러 선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장벽 설치 비용을 어떻게 물릴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가 장벽 설치 비용을 계속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다음 주 정상회담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엘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워싱턴 방문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메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첫 외국 정상으로 두 정상은 무역을 통한 국제관계 개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상하의원 연찬회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했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위협이 실질적이고 우리 이익과 관계될 때 수수방관할 여유는 없다며 강력하고 현명하며 냉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줄곧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돕는다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상호 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던 시리아 평화회담이 연기됐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일부 시리아 반군 단체들과 만나 평화회담이 다음 달 말로 연기됐다고 발표했지만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회담이 끝난 뒤 시리아의 부분적인 휴전 감시를 지원하고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터키 정부 대변인은 특정 전사들이 휴전을 망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의 미래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 주요 국방장관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이 어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과의 별도 통화에서도 나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아빅도르 리버만 이탈리아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가 쓸모 없어졌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도록 요구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반군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국경 마을 쿨비 요원의 케냐 군사기지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현지 주민들은 BOA에 케냐 국경에서 18km 떨어진 군사기지에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져 알샤바브 전사들과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사들이 기지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1969년 7월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인들을 통해 인류는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단번에 성공하고 이뤄내는 일은 드물죠. 아폴로 11호의 성공은 수많은 실패와 또 시행착오가 밑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인 1967년 1월 27일 아폴로 1호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예행 연습을 하던 중 이 우주선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세 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도 그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나사 최초의 참사였던 아폴로 1호 화재로 숨진 에드 화이트, 거스 그리썸, 로저 체피 이 세 명의 우주인들을 추모하고 당시의 사진을 전시한 추모 행사가 어제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우주비행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자리에 참석한 유족들과 관계자들은 비록 사고는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주선과 우주계획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면서 결국은 달 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추모의식이 더욱 뜻깊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2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Plain Whitey's의 노래입니다. Rhythm of Love, 사랑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보아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My head is stuck in the clouds. She begs me to come down, says boy, quit fooling around. I told her I love the view from up here. Warm sun and wind in my ear will watch the world from above as it turns to the rhythm of love. We may only have tonight, but till the morning sun you're mine, all mine. Play the music low and sway to the rhythm of love. A drum, a guitar string to the strum, a beautiful song to be sung. She's got blue eyes deep like the sea that roll back when she's laughing at me. She rises up like the tide the moment her lips meet mine. Till the morning sun, you're mine. All
dishes will dry. Keep you in my mind, the way you make love so fine. We may only have tonight, but till the morning sun, you're mine, all mine. Play the music low and sway to the rhyth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의 일정을 시작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과거 냉전 시절에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교류했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기로 하면서 이 TPP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1대1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 미국 정부는 빠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관습이 뿌리 깊은 중국에서 여성 100명당 남성 113.5명으로 극도의 성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현재 미국에 와 있군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이틀 일정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먼저 이 집권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 합동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나고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는데요. 메이 영국 총리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특수관계라면서 앞으로 미국 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가 미국과 영국이 특수한 관계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미 공화당 연찬회 연설에서 우리 두 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갈 공동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가 물러서면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옛 소련과 서방이 대치하던 냉전 시절에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협력했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미영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패권의 부상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 등에 크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전날 영국을 떠나면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미국과 영국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1946년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의 가까운 사이를 일컬어서 쓴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가 협력해온 역사를 환기시키면서 미국의 새 정부와 함께 뜻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연설에서 우리는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국과 미국이 주권 국가에 일일이 개입하던 시기는 종료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국제 외교 현안 등에서 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미국 새 정부의 기조에 동의한 것으로 영국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새 정부의 대테러 안보 분야 일각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고강도 신문 기법을 되살릴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 영국은 고문을 규탄하고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가 오늘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요?
네.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백악관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첫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어서 전 세계의 언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국 정상이 의견을 나눠야 할 현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양국 정상이 어떤 의제를 갖고 만나게 될까요?
이 메이 영국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는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결정 이후 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편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영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외치면서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탈퇴를 선언했던 메이 영국 총리와 또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를 해제하고 개별 국가들과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이같이 큰 그림에서는 뜻이 맞지만 두 지도자가 모두 국익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서 양국 간 무역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충돌할 소지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가요?
예, 무역 분야 외에는 이 국제 안보 질서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테러 문제와 시리아 내전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표현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요.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나토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입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단순한 취임 축하 인사나 의례적인 협력 약속 이상의 깊은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 MSNBC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에서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두 정상의 통화를 기점으로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1대1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의회의 하원격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양자무역협상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해체하고 특정 국가와 1대1로 교섭하는 무역협정 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미국의 주도로 일본과 캐나다를 비롯한 12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되어 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이 개별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자 무역 협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라고요?
네. 현재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다음 달 10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를 대체할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무역 협정의 구체적인 안을 아베 일본 총리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도 오늘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특히 일본의 자동차 무역 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이 자동차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아사히 신문이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 인구에서 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요?
네, 성비라고 하죠. 보통 여성 100명당 남성이 몇 명인지 따져서 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남녀 균형이 맞는지 보는 기준인데요. 이 중국 전체 인구에서 2015년 성비가 여성 100명당 남성 113.5명으로 세계 최악의 불균형 국가 중에 하나로 기록됐다고 중국 국무원이 지난 일요일 공개 한 국가 인구 발전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3.5명이라고 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균형이 안 맞는 수준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통상적인 세계 기준이 여성 100명당 남성 103명에서 107명 정도입니다. 이에 비춰보면 남성 113.5명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여성 100명당 남성 113.5명인 현재의 이 중국의 남녀 성비 비율을 전체 인구에 대입시켜보면 이 남성이 여성보다 3,400만 명이나 많은 겁니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은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면서 이게 계속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예, 중국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 간섭 때문에 이 자녀를 가질 때 딸보다 아들을 원하는 이른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탓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서 자녀를 한 명만 낳게 하는 한자녀 정책이 이런 문제를 더욱 증폭시켰는데요.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실시한 두자녀 정책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020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112명으로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107명까지 떨어져서 세계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중국 국무원은 예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등 이 미국의 이민 정책을 수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자 거센 반발이 나왔는데요. 주요 도시 단체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따르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올해 최고의 직업으로 꼽힌 50개 직종 가운데 대부분이 과학기술 관련 직종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약속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민 문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난민 수용에 관한 행정명령 등 국가안보와 이민 문제를 다루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상하원 의원 합동 연찬회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Border security is a serious, serious national issue and problem.
네, 국경 경비는 매우 심각한 국가 문제라는 건데요. 허술한 보안은 미국과 미국인들의 주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행정명령에 대략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네, 언론이 이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정부가 적절한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이 120일 동안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받는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고요. 시리아와 인근 지역에 난민을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합니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그리고 수단 이렇게 7개 나라 출신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네,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서 난민들의 수용을 점차 늘려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2017 이회기 연도 난민 수용 목표를 11만 명으로 높이 잡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만 명으로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제도를 시행하고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역시 일시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이 비이민무자 비자로 이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이 미국 영사관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외국 태생으로 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급진화됐거나 성별에 따른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테러 관련 혐의를 저지른 사람의 명단을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행정명령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발표가 나온 뒤에 봐야 확실할 것 같은데요. 이 보도된 초안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밝힌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제목은 이 외국인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 국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정치인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이 미국의 가치 면에서 볼 때 이번 행정명령은 최악의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행정명령이 실행에 옮겨지게 될까요?
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난민 정착을 돕는 미국 기관들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난민 수용 한도를 높이면서 이 직원 수를 늘려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들은 이미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이 가족들이 따라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이번 이 회계 연도에 미국에 들어온 난민 수는 3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선거 부정 관련 조사를 지시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는데요. 미뤄졌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일정상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오늘 중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 등 수백만 명이 부정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각주의 선거 관리들은 지난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뭐 300만 표 가까이 뒤졌지만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면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취할 것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내용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부분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행정명령도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민자 보호도시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카고 등 약 300개 미국 도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도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겠다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인데요. 카를로스 히메네스 시장이 어제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연방 이민국이 요청한다면 불법 이민자들을 지역 교도소에 수감하란 그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그럼 이전까지는 불법 이민자들을 적발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지난 2013년부터 연방 이민국의 이 서류 미비자 수감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사실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밝히자 그러면서 이 수백만 달러를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정책을 바꾼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반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이민자 보호 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가 이민자 보호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시카고뿐만이 아니고요. 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또 뉴헤이븐, 시라큐스 등 중소 도시의 시장들 역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 명령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이민자 보호 도시는 이 추방 명령에 직면한 불법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내 여러 도시의 경찰청장들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갖길 원한다면 수학과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최고의 직업으로 대부분 과학기술 관련 직업이 꼽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취업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글래스도어가 2017년 미국 최고의 직업 50개의 순위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총 50개 가운데 14개 직종, 특히 이 상위 직종의 대부분이 과학기술 관련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위는 이 데이터 과학자였는데요. 이름이 참 생소하죠?
예.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자료로 만드는 직업입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함께 수학 실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데이터 과학자를 있는 그 다음 순위들도 다 과학기술 관련이라고요?
네, 이 최고 직업 5개 중에서 4개가 다 이 과학기술직인데요. 2위는 더 낯선 이름입니다. DevOps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을 뜻하는 Development와 운영을 뜻하는 Operation의 영어 단어를 딴 이름인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배포 또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3위는 데이터 전문가인데요. 그리고 5위는 자료 분석 전문가로 4위만 유일하게 이 컴퓨터 관련직이 아닌 세금 전문가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직업의 순위를 매기는 조건이 있었을 텐데요.
네, 글래스도어 측은 본사에 올라온 구인 정보를 바탕으로 직종의 모집 인원, 또 직종에 대한 만족도, 중간 연봉 등을 기준으로 최고 직업을 선정했는데요. 참고로 상위권에 오른 과학기술 관련직의 이 중간 기본급은 대부분 한 해 10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또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은 10위에 오른 솔루션 설계사로 이 중간 기본급이 12만 5천 달러였습니다. 솔루션 설계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기업 운영에서 요구되는 점들과 문제점들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제도를 갖추고 또 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자, 글래스도어는 매년 이 최고의 직업을 조사해서 발표한다고 하던데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도 데이터 과학자가 1위였는데요. 이 상위권을 이렇게 과학기술 관련이 다 휩쓴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글래스도어 측은 이런 추세가 이 전통적인 기술 관련 직업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 이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의료, 보건이나 금융, 소매업, 심지어는 정부 관련 직종에서도 이런 컴퓨터 과학기술이 이제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 직종의 중간 기본급이 10만 달러를 넘는 것만 봐도 기업들이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이 이렇게 관련 직종을 원한다면 이 분야에 당연히 취업도 잘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관련 기술을 갖춘 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인력 대부분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남성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글래스도어 측은 이렇게 산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 노동시장이 산업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이 관련 기술을 익히는데 이 수년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이란 겁니다. 따라서 이 과학기술을 익히기 위해 단기간이라도 이 교육에 참여를 한다든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컴퓨터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이 최고의 직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글래스도어 측이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산업계의 이런 변화, 일자리 창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는 첨단 과학기술직보다는 이 생산직에 집중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이 전통적인 노동시장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산업 전반에서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이 전통적인 생산직 일자리보다는 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츠의 노래입니다. Cactus in the Valley.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다고 내게 말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 never meant to wither. I wanted to be tall, like a fool left the river and watched my branches fall. Old and thirsty, I longed for the flood to come back around to the cactus in the valley that's about to crumble down and wipe the mark of sadness from my face. Show me that your love will never change. If my yesterday is a disgrace, tell me that you still recall my name. So the storm finally found me and left me in the dark, in the clouds. Up in arms, all I can do is stare, and I won't fight for anyone until you move my hand and wipe the mark of madness from my face. Show me that your love will never change. If my yesterday is a disgrace,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공약했던 대로 취임 사흘 만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TPP 탈퇴가 세계 무역시장에 몰고 올 파장에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PP 전개 과정.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2개 나라들이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TPP는 원래 2005년 브루나이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체제로 출범했는데요. 그러다 2008년에 미국과 호주, 페루가 TP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어서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2013년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 나라를 하나로 묶는 다자간 경제무역 공동체의 골격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루한 협상이 이어진 끝에 지난 2015년 10월에야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마침내 뉴질랜드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 TPP 합의안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TPP 합의안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국 의회의 승인이라는 한 차례의 과정이 더 남아있는데요. 현재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고요. 미국 의회는 새 행정부 출범 때까지 비준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TPP의 규모.
TPP 12개 회원국의 인구를 다 합치면 약 8억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2%에 달하고요. 유럽연합 전체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 12개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0%에 달하고요. 교역량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TPP가 출범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2개 회원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TPP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PP의 내용.
TPP는 회원국 간의 무역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없애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다자간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공산품과 농산물은 물론이고 모든 품목에 예외 없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관세가 다 철폐된 건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을 요구한 품목도 있습니다. TPP는 12개 회원국 간에 서로 다른 기준과 자국의 정책 또 국내 사정 등 복잡한 난관을 뚫고 합의안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커다란 외교적 성과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지지와 반대 의견.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정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TPP는 중국이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치를 재부각하려는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서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내 최대 역점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 TPP 지지자들은 TPP가 출범하면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무역시장을 발판 삼아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늘고 미국의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거라고 의회와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TPP 반대자들은 TPP 체결로 대기업들과 다른 나라만 좋아질 뿐 수많은 미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격렬히 반대했었습니다.
The TPP is a horrible deal. It is a deal that is going to lead to nothing but trouble.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TPP는 재앙스러운 협정이라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하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당시 트럼프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버니 샌더스 후보 역시 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화당의 다수인 미국 의회는 무역협정은 차기 정부와 논의하겠다면서 비준을 미뤘고요.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비준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TPP 폐기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TPP의 장래.
TPP는 모든 국가의 비준이 완료되거나 오는 2018년 2월까지 비준을 끝낸 회원국 적어도 6개 나라의 총 GDP가 전체 회원국 GDP의 85%가 되면 발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빠진 TPP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일부 나라는 미국이 없는 다른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거론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와 일본 등은 미국 없는 TPP는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처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를 저울질하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자유무역 협정 TTIP.
TPP와 이름이 비슷해서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TTIP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정식 명칭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부터 TTIP 협상을 진행해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올 1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추진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TTP는 물론이고 TTIP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마저 지난해 11월에 TTIP 협상 포기를 발표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Let's find out what it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I heard about your accident 라고 걱정하네요. 마이크가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좀 많이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는 회사에 못 나올 것 같아.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회복됐으면 해, 라고 대답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얼른 다 낫고 건강 되찾으기 바래. 그리고 쉬는 동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하고, 알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s phrase is back, B-A-C-K, back on your feet, F-E-E-T,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If you are back on your feet, it means that you have recovered from something serious, and it might be physical, emotional, or mental. Back on your feet는 육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하는 걸 뜻합니다. 다시 일어서다 또는 기운을 차리다 라는 말이죠. Here is an example. I have been sick for a while, but now I am back on my feet 라고 하면 난 오랫동안 아팠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was able to financially get back on my feet, and now I can buy a car. 라고 하면, 나 요즘 자금 사정이 다시 좋아져서 이젠 새 차를 살 수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Let's review. Back on your feet means to have recovered from something serious.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튼 존이 부른 Your Song, 당신을 위한 노래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a little bit funny, this feeling inside. Not one of those who can easily hide. I don't have much money, but boy, if I did, I'd buy a big house where we both could live. If I was a sculptor, but then again, no. Or a man who makes potions in a traveling show. I know it's not much, but it's the best I can do. My gift is my song, and this one's for you. And you can tell everybody, this is your song. It may be quite simple, but now that it's done, I hope you don't mind, I hope you don't mind that I put down the words how wonderful life is while you're in. Sat on the roof and kicked off the moss.
now the verses, well, they've got me quite cross. But the sun's been quite kind while I wrote this song. It's for people like you that keep it turned on. So excuse me for getting, but these things I do, you see I've forgotten if they're green or they're blue. Anyway, the thing is, what I really mean, yours are the sweetest eyes I've ever seen.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56년 1월 27일 오늘 주피터 교향곡 피가로의 결혼 등을 작곡한 음악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작곡의 재능을 보인 모차르트는 5살 때 처음으로 소곡을 작곡했습니다. 궁정 바이올리스트였던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6살 때부터 모차르트를 데리고 민헨, 빈, 마나임, 파리, 런던 등지를 여행하며 모차르트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성악, 오페라, 교향곡, 행진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총 600여 곡 이상의 음악을 작곡한 모차르트. 그는 빈 고전파의 양식을 확립한 음악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7일 오늘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향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saya ajak Anda untuk langsung menuju RSPP Jakarta bersama Dwi Anggia. Anggi, apa sebenarnya yang terjadi di sana?
네덜란드의 통치기였던 1921년 인도네시아의 족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수하르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네덜란드 식민지군에 입대했습니다.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복무했고 그러던 중 1965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67년 수하르토는 수카르노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 후 수하르토는 32년에 걸쳐 철권 통치를 펼치다가 1998년 아시아에 닥쳐온 금융위기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재임 시 자녀들과 친인척을 동원해 막강한 경제 권력을 구축했던 수하르토. 그는 말년에 들어 뇌졸중으로 병세가 악화됐고 몇 차례 위기를 넘기다가 2008년 오늘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